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허리케인 밀턴이 9일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한 이후 최소 4명이 숨지고 대규모 정전을 비롯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템파 지역 방송인 WFLA는 10일 이곳에서 밀턴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이 4명 이상이라고 세인트루시 카운티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발생은 허리케인의 여파로 생긴 토네이도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전 템파의 보건시설에서는 최소 135명을 구조했다고 힐스보로 카운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또한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는 전날 18.31인치 약 465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지면서 시 역사상 최고 강우량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같은 양은 천년에 한 번 올 만한 규모라고 CNN은 해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관이 파손돼 식수 공급이 중단되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또한 메이저리그 야구 템파베이 레이스의 홈구장인 트로피카나 필드의 지붕이 손상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곳곳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280만 수용가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올랜도 공항에서는 1,900여 편에 달하는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또한 미항공우주국 나사의 케네디 우주센터가 폐쇄됐고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씨월드를 비롯한 유명 테마파크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 밖에 미국 남동부 일대가 폭우와 강풍, 토네이도 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앞서 밀턴 상륙에 대비해 플로리다주 15개 카운티에 강제 대피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의 인구는 도합 720만 명에 달합니다. 상륙 당시 허리케인 5등급 가운데 3등급이었던 밀턴은 90여 분 만에 2등급으로 세력이 약해졌고 10일 새벽에는 1등급으로 더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당국자들이 잇따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디센티스 지사는 피해 발생에 대비해 플로리다와 다른 지역의 주방위군 9천여 명과 가스, 전기 등 주요 기반시설 근로자 5만여 명을 배치했다고 전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 밀턴의 세력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실내에 머물고 거리에 나오지 말라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지원이 피해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니 지역 당국자들이 안전하다고 얘기할 때까지는 대피 지점에 있으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밀턴의 경로와 향후 영향에 관해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턴은 10일 플로리다 중부를 가로지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군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9일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개전 2년 8개월이 가까워지는 현재 죽거나 다친 러시아군이 60만 명을 돌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0만 명을 넘어선 걸로 봤던 최근 미 당국 추산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처럼 급격한 통계 변화에 관해 지난달 러시아군이 최악의 인명 손실을 봤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9월 한 달의 사상자 수가 개전 이후 어느 시점보다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상자 급증의 원인으로는 하르키우주와 러시아 본토의 크루스크주로 전투지역이 확장되면서 전선 강도가 높아진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초 기습 공격을 통해 수미주와 접한 러시아 남서부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크루스크주 일원에서 꾸준히 작전을 진행하면서 러시아 영토 1,300제곱킬로미터가량의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 보도자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 작가가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시적이면서도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산문의 혁신가가 됐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나라로서 영내 안보 등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라이 칭더 타이완 총통이 10일 밝혔습니다. 라이 총통은 이날 타이완 건국 113주년 기념 국경대회 기념식 연설을 통해 이 땅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는 성장하고 번영 중이며 중국에게는 타이완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금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UN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는 한국의 촉구에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선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내년부터 3년 임기의 UN 인권이사국으로 활동합니다. 한국의 이사국 선출은 2006년 유엔인권이사국 출범 이후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고 바람도 잔잔합니다. 평안북도와 황해도 북부, 함경북도 쪽은 가끔 구름 많겠고 함경북도 쪽은 오전에 바람만이 불겠습니다. 금요일 최저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3도, 동해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핵을 용납하지 말아야 영내 평화가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나 양국 관계 개선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김영규 기자가 서울의 김한용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 아세안은 협력을 한층 도약시키기 위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엔 영내 평화와 안보 증진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협력 방안 논의는 없었나요?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에게 동북아시아는 물론 아세안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구성원 모두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 한반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 핵 위협이 존재하는 한 한국과 아세안의 진정한 평화는 달성할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도발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만이 영내 평화를 보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 윤 대통령이 새 일본 총리와도 회담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작년 3월 일본을 방문한 이후 한일 관계는 큰 긍정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런 변화는 양국 지도자 간의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202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양국 관계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고 양국 국민들이 관계 도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면서 오늘날 전략 환경 내에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크게 개선한 양국 관계를 계속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며 셔틀 외교도 활용하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중일과 아세안 정상들 간의 이른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도 열렸다고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윤 대통령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아세안 플러스 3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중일 협력 메커니즘 복원은 좋은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수립돼 한중일 3국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완성했다며 한중일 3국 협력을 아세안 플러스 3 협력과 선순환 구조로 강화해 아세안 플러스 3를 도약시킬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남북한 영구 분리 조치를 선언한 데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규탄 입장을 내놨군요.
네, 한국 통일부는 북한군이 남북한을 영구 분리하는 군사 조치를 선언한 데 대해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8.15 통일 독트린에서 천명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며 우리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나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1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의 이번 조치는 체제가 느끼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벽을 세우는 것은 내가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우는 건데 이번에 그 모든 조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가 고립되고 차단하기 위한 고립선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외부 유입 차단, 또 내부의 인원이 외부로서의 유출을 탈출이라든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의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올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습니다. 이어 5월엔 동해선 철도 레일과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엔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과 침목을 제거했고 8월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 남북 육로 차단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8월에 차단됐고 이런 움직임은 사전에 감지되고 있었다며 이번에 완전 단절을 발표한 의도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UN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국이 핵과 미사일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하자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선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궤변이라고 비판했으며 북한은 전쟁 가능성을 거론하며 협박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중국 주 유엔 한국대사는 9일 국제안보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황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속개된 제79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공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도발 대신 대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abandon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도네츠크 지역 인근 최전선에서 북한군 장교 6명이 사망했다는 보도는 참으로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의 연설에 주 유엔 북한 대표부 측은 발언권을 신청해 핵무기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라는 오래된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은 핵무기 보유는 반세기 이상 지속돼온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주권적 권리라며 북한 헌법에 규정된 핵무기 보유에 대한 비난은 주권에 대한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The PRK'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s the sovereign entitlement for defending itself against the U.S. nuclear threats.
이어 북한 핵 우려는 수십 년 된 오래된 이야기라며 이를 거론하는 국가들은 고장난 시계처럼 들린다고 비꼬았습니다. 또 핵무기 보유국의 CVID를 요구하기 전에 미국의 핵무기에 크게 의존하는 안보 정책을 포기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은 또 앞서 언급된 이른바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은 가장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모순으로서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준수 요구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 결의들을 인정한 적이 없다며 다른 나라들은 유엔 안보리가 결정하면 자결할 각오까지 할 정도로 안보리에 충성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재반박 발언을 통해 북한이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적대시 정책의 탓으로 돌리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It is deeply regrettable that the DPRK persists with its sophistry. In yet another futile attempt to conflict
김일군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을 철저히 무시한 채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 미국과의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공공연한 핵무기 사용 위협 등 지속적인 북한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측은 재반박 발언에서 한국을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은 한국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RK can enjoy the peace and security if they act and behave prudently and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두 핵 보유국 간의 대결을 부추겨서는 한국에 평화와 안전을 제공할 수 없다며 그 결과는 재앙이 될 것이며 한국은 전쟁의 피해자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도록 자극해서는 안 되며 신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1위원회 일반 도의 사흘째인 이날도 세계 각국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니타 파블루타 데슬란데스 주 유엔 라트비아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은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며 용납할 수 없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missile capabilities pose serious threats and are unacceptabl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관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라트비아는 북한과 이란이 탄도미사일과 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해 우크라이나에서 불법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막은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개탄스러운 시도이며 국제 비확산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바네사 프라지어 유엔 주재 몰타 대사도 북한은 지난 2년간 기록적인 수위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군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등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has continued to advance its unlawful WMD program with a record number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그러면서 이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와 제재 체제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몰타는 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지어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 대화에 참여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NPT와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안전 조치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체코, 아일랜드, 스웨덴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이날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핵무기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라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유엔 총회 발언에 대해 이를 VOA에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국제 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시작된 제79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는 11월 8일까지 계속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여성 인권을 주제로 한 유엔 총회 회의에서 북한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9일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을 겨냥했습니다. 여성 인권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김성 대사는 여성의 권리 신장과 관련한 북한의 정책을 소개한 뒤 곧바로 일제강점기 때 일어난 위안부 사건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The sexual slavery of 200,000 Korean women and girls perpetrated by Japan through the mobilization of the government and military.
김 대사는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동안 정부와 군사력을 동원해 저지른 20만 명의 조선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노예화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라며 가장 심각하고 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 당국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However, Japanese authority are distorting historical truths. They deny state responsibility for their crimes.
그러면서 북한은 일본이 성노예 범죄와 840만 명 이상의 조선인 강제징용, 100만 명 이상의 조선인 학살 등 과거의 모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카미야 마사코 특별고문은 이날 오후 일본의 입장을 발표하며 앞서 북한의 일본에 대한 언급은 잘못되고 근거가 없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adam Chair, first I would rather refrain from repeating our well-known position.
이어 모든 나라와 지역은 겸허한 자세로 자신의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서 해온 일이자 걸어온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80년 가까이 일관되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에 기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이날 추가 발언권을 요청해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일본은 지난 세기에 무력으로 한반도를 점령하고 840만 명 이상의 한국 청년과 중년층을 징집한 세계 최악의 전범국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이 군의 사기를 높인다는 명목 아래 조선인 여성 등을 동원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한국과 북한은 조선인 여성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일본은 당시 행위가 조선인 여성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이 내년부터 3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국으로 활동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사국으로서 북한 등 주요 국제 인권 문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가 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을 2025년부터 2027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했습니다.
Number of votes obtained by each member state: Thailand 177, Cyprus 167, Qatar
유엔 총회 의장은 이날 선거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사국 5개 공석을 두고 지원한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마사일 제도, 한국, 키프로스, 카타르 등 6개국 가운데 한국은 투표 참가국 190개국 중 161개국의 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이 177표로 가장 많이 득표했고 키프로스와 카타르가 각각 167표, 마사일 제도가 124표를 얻었습니다. 가장 적은 표를 받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이들 5개국이 3년 임기에 이사국에 선출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국은 모두 47개로 지역별로는 아시아 태평양과 아프리카가 각각 13개국, 동유럽 6개국, 남미 8개국, 서유럽과 기타 7개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증진에 관한 문제와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한 권고를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의 이사국 선출은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출범 이후 여섯 번째입니다. 한국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2009년부터 2011년, 2013년부터 2015년, 2016년부터 2018년, 2020년부터 2022년 등 모두 다섯 차례 이사국을 수임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이사국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인권 문제 논의 및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여와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리투 사무총장은 9일 BOA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선출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반겼습니다.
The role of South Korea at the United Nations has been enhanced and South Korea is increasingly playing a very positive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유엔에서 한국의 역할이 강화됐으며 인권과 국제안보, 인도적 문제 등 기타 여러 주요 국제사안에서 한국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번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북한 등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선의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에 유엔의 3대 주요 기구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해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하게 됩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난해 10월 9일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수백 명이 강제 북송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국제사회의 탈북민 행방 확인과 석방 촉구에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이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진호 기자입니다.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하라, 중단하라.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라. 9일 오후 영국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 앞에서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의 가족과 인권단체 회원들이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과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벌였습니다. 이날은 지난해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탈북민 수백 명을 기습적으로 강제 북송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 집회에는 지난해 10월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도 참여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내 동생을 구해주세요. 그녀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강제 북송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 동생은 지금 어디 있나요? 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동생의 구명을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동생을 비롯한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된 지 1년이 지났다면서 이들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 동생과 그 500명이 강제 북송된 사람 그분 탈북자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북한 감옥에서 그 어떤 고초를 겪고 어떻게 맞고 죽어가는지 어떻게 병들어 가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들을 어서 빨리 안전하게 나올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지금까지도 아직도 중국에서 강제 북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이제는 가슴 아픈 사연이 더 일어나지 않게 멈춰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옥 씨는 일명 고난의 행군 시절이던 지난 1998년 15살의 나이로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곧 중국의 산간오지로 팔려가 자신보다 30살가량 많은 남자와 결혼해 이듬해 16살의 딸을 낳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중국 공안에 붙잡혀 구금된 지 6개월 만인 10월 9일 다른 탈북민 수백 명과 함께 강제 북송됐습니다. 김규류 씨는 살려고 탈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돼 다시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 팔려와서 애 낳고 버려지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젠 제발 살려고 나온 우리 북한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북한으로 다시 죽으라고 보내지는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무부는 탈북민 강제북송 1주년을 맞은 이날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에 강제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미국은 강제 송환돼 행방이 묘연한 망명 신청자를 포함한 수백 명의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며 우리는 북한에 강제 송환된 모든 이들의 안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성폭력, 강제 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 협약에 따른 강제소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탈북 망명 신청자가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하는 등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미국은 정기적으로 중국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과 기타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는 11월로 예정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지속적인 인권 유린과 침해를 조명할 수 있는 기회라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 의원은 9일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BOA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중국은 1951년 난민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하고 잔혹하게 북한 주민들을 비인도적으로 강제 송환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유엔 인권이사국의 일원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면서 이런 충격적인 인권보호 의무 위반은 반드시 인권이사회에서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과 관련해 정부는 다양한 국내외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방지를 위해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자 차원에서는 올 1월 유엔인권이사회의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를 포함해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유엔총회 등 다양한 국제회의 때마다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류펑이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BOA의 질의에 중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의 당사국으로서 항상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으며 난민 문제에 있어서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며 중국 정부는 중국 법률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탈북민의 불법 입국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제79차 유엔 총회에 앞서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8월 이후 중국에서 수백 명이 송환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송환된 사람들은 고문, 자의적 구금,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일 유엔 사무국이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거듭 우려하면서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중국에서 수백 명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된 지 1년이 되는 9일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중국의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1년 전 중국 정부는 김철옥 씨를 포함한 탈북자 500여 명을 강제 북송했다며 이들 탈북민은 북한으로 돌아가 수용소에서 고문과 성폭력, 강제 노동을 겪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과 북한의 수교 75주년을 맞은 가운데 우리는 인권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북한 정권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초당적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라면서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등대로서 전 세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하원에서는 지난 5월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상원에서는 외교위에조차 안건이 상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민 500명에서 600여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를 받은 북한 유조선 두 척이 수상한 항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유조선은 중국 앞바다와 러시아 방향 항로에서 돌연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상한 항적을 보인 북한 유조선은 금진강 3호와 유선호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지도에 따르면 금진강 3호는 현지 시각 7일 오후 4시경 타이완 해협에서 잠깐 위치 신호를 드러낸 뒤 사라졌습니다. 이는 금진강 3호가 외부로 위치 신호를 발신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켰다가 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이완 신주시와 중국 푸저우시 중간 해역인 이 지점은 과거 북한 선박 등이 제3국 선박과 유류를 환적하던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선적 미상의 완홍 11호를 포함한 12척에 대해 선적 취소와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완홍 11호는 북한 선적의 례성강 1호와 바다 한가운데서 불법 환적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었습니다. 이후 완홍 11호는 북한 선적을 취득했으며 이름도 지금의 금진강 3호로 바꿨습니다. 당시 금진강 3호에는 일반적인 선박 제재인 자산 동결보다는 한 단계 낮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항구 입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만큼 금진강 3호는 사실상 북한 항구만을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진강 3호가 발견된 지점은 북한 남포에서 약 16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금진강 3호가 이처럼 먼 거리를 이동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다른 유조선인 유선호는 자산 동결, 즉 안보리의 제재 대상 선박입니다. 마린 트래픽 지도에는 유선호가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경 한국 제주도에서 남서쪽 약 136km 지점에서 동쪽, 즉 대한해협 방향으로 이동 중인 장면이 담겼습니다. 다만 유선호 역시 이 지점을 끝으로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해 현재까지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선호가 발견된 지점은 북한 선박이 동해 쪽으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항로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북한 선박이 갈 수 있는 곳은 청진 등 북한 동해에 위치한 항구와 나우카와 보스토치니 등 러시아 항구입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유선호 등 북한 유조선 4척이 지난 4월 초순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항에서 유류를 실어 북한 남포로 수송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유선호의 러시아 항구 입항은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인 만큼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유선호가 러시아로 향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산 동결 대상 선박은 제재 지정 선박으로 압류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 2270호 12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A vessel subject to asset freeze, a designated vessel, should be seized.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는 안보리의 제재를 받거나 과거 불법 행위에 연루된 북한 선박이 출연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제재 선박인 갈마호가 지난달 19일 중국 룽커호항 부두에 접안한 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채 며칠 뒤 북한으로 되돌아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 18일 보스토치니 항구에는 북한 유조선 련풍호가 입항했습니다. 련풍호는 과거 여러 차례 선박의 식별 번호와 이름 등을 위조한 행위가 적발됐던 선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백악관은 올해 5월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이 이미 초과됐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련풍호를 비롯한 북한 유조선이 연말까지 다른 나라로부터 유류를 일절 공급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기존 방사포의 유도 기능을 추가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아직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생산기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240mm 방사포에 유도 역량을 확보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We can't give them too much credit on their ability to make stuff that's good. We're seeing dud rates of upwards of 50% in some of the shells.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고 있는 북한제 포탄의 절반 이상이 불발되고 있으며 일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 자체가 실패하는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확증이 어려운 몇 장의 사진과 일방적 발표만으로 유도체계의 장착 성공과 정확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방사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생산과 관련해 서방이나 동북아시아 지역 내 동맹들이 갖고 있는 수준의 정확성이나 효과에 근접한다는 어떤 증거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유도 기능을 갖춘 방사포 포탄을 개발했다고 최초로 공개한 올해 2월 이래로 지금까지 두 차례나 더 추가 실험을 진행한 것은 아직 완전한 역량 확보에 이르지 못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이 8일 제2경제위원회사나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 중인 240mm 조종 방사포탄의 검수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번 검수시험 사격의 목적은 자동 사격체계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최대 사거리 67km에 대한 조종 방사포탄의 명중 정확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240mm 방사포는 한국군의 전선부대와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에 해당하는 무기체계로 240mm 조종 방사포탄은 기존 240mm 방사포탄의 유도기능을 추가한 갱신형 무기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국방과학원이 유도기능을 갖춘 240mm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고 8월에는 갱신형 240mm 방사포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검수시험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브루스벤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완전한 유도기능을 확보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벤의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8월 유도체계의 우월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은 목표물을 조준하는 모습으로 타격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성항법 장치에 접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북한의 전직 고위 과학자로부터 전해들었다면서 그럴 경우 방사포를 훨씬 더 정확하고 위협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w, my assumption there is that GPS, I've talked to former North Korean senior.
특히 북한은 현재 군사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GPS 사용을 허가받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과 다른 군수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생산 비용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북한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려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란에 무인기 기술을 제공하고 이란이 다시 생산품을 러시아에 제공한 사례처럼 북한과 러시아도 상호 이익을 위해 그 같은 협력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벤의 선임연구원은 또 북한이 기존 방사포 체계의 진전을 노리는 것이 매우 분명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한국을 겨냥해 사거리 약 60km의 초대형 방사포를 수백 문 이상 배치해왔고 그 자체로 한국군과 수도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왔는데 여기에 유도 기능을 추가해 정확성을 높인다면 한국에 더 큰 추가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y could aim at say Incheon Airport, you know, the typical 240mm rocket launcher.
벤의 선임연구원은 기존 방사포를 산탄총에 비유하면서 정확성보다는 특정 지역에 많은 화력을 집중시켜 위협을 가하는 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례로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의 특정 비행시설을 대상으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했지만 산탄총처럼 흩어지면서 중요한 시설을 파괴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방사포의 유도체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북한은 인천공항 등 한국의 주요 기관시설을 거의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북한이 흔히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마다 거론되는 북한 장사정포는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두 종류입니다. 240mm 방사포는 240mm 로켓 발사관이 12개 또는 22개 등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최대 사거리는 65에서 7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도 북한이 240mm 방사포에 유도체계를 장착하면 원형 오류 확률이 낮아져 훨씬 더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이 전장에서 실질적인 전술상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량 방사포는 북한이 한국 상공을 압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함으로써 주한미군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효과를 무력화시키거나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샘 탕그레디 미 해군 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도 북한이 광역 무기인 방사포의 유도체계 도입으로 정밀도를 높이고 이를 기존의 다른 무기체계와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려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탕그레디 교수는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무인공격기, 초대형 방사포와 같은 중화기 조합을 노리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다양한 사거리 공격과 물량 공세, 정밀 타격을 통해 한국의 방공망을 위협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미한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세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해 비무장지대 내 공동경비구역을 둘러봤다고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9일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관련 사진을 게재하고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파로 사령관은 영내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통해 동북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으로서 철통 같은 미한동맹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용현 장관이 9일 파파로 사령관과 업무 만찬을 갖고 한반도 및 영내 안보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한국 방위를 위한 주한미군 2만 8,500명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위한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타결된 점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지난 6월 처음으로 시행한 한미일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엣지 2차 훈련을 시행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한 불법 무기 거래를 비롯한 북러 간 군사 협력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미 전략 자산의 지속적인 전개를 통해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하고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취임한 파파로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앞서 지난 5월 29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신원식 국방장관 등과 만나 미한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 중 가장 넓은 책임 지역을 담당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주한미군 사령부를 지휘하는 등 한반도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BOA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살펴드립니다. 12월 10월 11일 금요일 북한 대체로 맑겠고 바람도 잔잔합니다. 평북과 황해도 북부, 함경북도 쪽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함경북도 쪽은 오전에 바람 붑니다. 최저기온은 1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15도에서 23도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평양과 남포, 양덕은 오전에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2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21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사리원과 신계는 오전에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습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3도, 사리원은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2도입니다. 자강도, 강계와 희천은 오전에 구름 많지만 대체로 맑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20도, 강계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21도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장지는 오전에 구름 많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종일 맑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3도, 함흥은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3도입니다. 함경북도, 오전에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청진은 종일 구름 많이 끼고 선봉은 흐렸다 맑아집니다. 김책은 맑았다가 구름 많겠습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9도, 선봉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19도입니다. 양강도 구름 많이 끼었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희산의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20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15도입니다. 동해상 대체로 구름 많고 먼 바다는 오전 한때 비 내리고 앞바다는 오후에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 바다 2.5m까지 일겠고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0.5m, 먼 바다 물결은 1m입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9,365, 7,465 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허리케인 밀턴이 9일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하면서 최소 4명이 숨지고 대규모 정전을 비롯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템파 지역 방송인 WFLA는 10일 이곳에서 밀턴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이 4명 이상이라고 세인트루시 카운티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발생은 허리케인 여파로 생긴 토네이도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전 템파의 보건시설에서는 최소 135명을 구조했다고 힐스보로 카운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세인트 피터스버그에서는 전날 18.31인치 약 465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지며 시 역사상 최고 강우량을 경신했습니다. 이 같은 양은 천년에 한 번 올 만한 규모라고 CNN이 해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관이 파손돼 식수 공급이 중단되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또한 메이저리그 야구 템파베이 레이스의 홈구장인 트로피카나 빌드의 지붕이 손상됐습니다. 또한 곳곳에서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280만 수용가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올랜도 공항에서는 항공편 약 1,900여 편이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또 미항공 우주국 나사의 케네디 우주센터가 폐쇄됐고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씨월드를 비롯한 유명 테마파크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 밖에 미국 남동부 일대가 폭우와 강풍, 토네이도 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앞서 밀턴 상륙에 대비해 플로리다주 15개 카운티에 강제 대피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인구는 도합 720만 명에 달합니다. 상륙 당시 허리케인 5등급 가운데 3등급이었던 밀턴은 90여 분 만에 2등급으로 세력이 약해졌고 10일 새벽에는 1등급으로 더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당국자들이 잇따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디센티스 지사는 피해 발생에 대비해 플로리다와 다른 지역의 주방위군 9천여 명과 가스 전기를 비롯한 주요 기반시설 근로자 5만여 명을 배치했다고 전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 밀턴의 세력권에 있는 주민들에게 실내에 머물고 거리에 나오지 말라고 소셜미디어 X, 옛 트위터를 통해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지원이 피해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니 지역 당국자들이 안전하다고 할 때까지는 대피 지점에 있으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밀턴의 경로와 향후 영향에 관해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턴은 10일 플로리다 중부를 가로지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군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9일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개전 2년 8개월이 가까워지는 현재 죽거나 다친 러시아군이 60만 명을 돌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0만 명을 넘어선 걸로 봤던 최근 미 당국의 추산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처럼 급격한 통계 변화에 관해 지난달 러시아군이 최악의 인명 손실을 봤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9월 한 달의 사상자 수가 개전 이후 어느 시점보다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상자 급증의 원인으로는 하르키우주와 러시아 본토 크루스크주로 전투지역이 확장되면서 전선 강도가 높아진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초 기습 공격을 통해 수미주와 접한 러시아 남서부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어서 크루스크주 일원에서 꾸준히 작전을 진행하면서 러시아 영토 약 1,300제곱킬로미터가량의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에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반격하며 양측의 치열한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영역의 통제권을 잃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달 러시아군 인명 피해가 컸다는 미 당국의 관측은 서방 주요 정보 라인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영국 국방부사나 국방정보국은 지난 7일자 업데이트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러시아군 사상자가 지난달 월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한 작가가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시적이면서도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나라로서 영내 안보 등을 위해 중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라이 칭더 타이완 총통이 10일 밝혔습니다. 라이 총통은 이날 타이완 건국 113주년 국경대회 기념식 연설에서 이 땅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는 성장하고 번영 중이며 중국에게는 타이완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